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인간의 법과 양심의 문제, 오직 하나님만이 입법자이심. 호왕에서 8항까지를 해설하겠습니다. 인간의 법과 양심. 인간이 만든 법들이 어떤 신앙의 의무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양심에 불법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연인들도 양심의 기능이 인간의 모든 판단보다 가장 우위에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양심을 위해서라도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 로마서 13장 5절에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권위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고 그들이 존귀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바울의 가르침이 세속의 통치자가 세운 법이 우리의 양심을 침해해서 우리의 영혼의 내면을 다스릴 수 있다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일관합니다. 바울의 논지는 어떤 곳에서나 사람의 그 어떠한 법령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올바른 신자의 삶을 위한 영적 규범이 가장 최상위에 있어야 된다는 이것이라고 칼빈이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세상의 법이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서까지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룩한 의무에 반응하는 것까지 억압받고 강제당하면서 그것에 복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이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토록 둔감할 수 있냐 이거죠. 2년이 다 되도록 교회를 안 나가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양심이 어떻게 반응을 하지 않느냐.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양심의 어떤 가책을 따라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고 반응을 하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화를 맞은 양심이란 말입니다. 신자는 세상의 요구 이전에 양심의 반응에 따라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통치자들이 만든 법이든 교회가 만든 법이든 인간의 법들은 분명히 그것들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하고 공정한 법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들이 우리의 양심을 얽어매일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는 그 법이 명하는 개개의 내용이 있지 않고 법 전체에 대한 것의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법에 복종하고 법을 지켜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법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면 그 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법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 전체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이 그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법이 하나님의 법을 침해한다면 자네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면서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세상의 다른 법은 다른 규율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칼빈은 마치 이 시대를 보고 있는 듯이 물론 자신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로마 카톨릭 교회를 향해서 일관한 것이지만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을 새로이 규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을 새로이 규정하고 신자가 자유를 누려야 할 문제에 대해서조차 의무를 부과하는 법들은 신자가 법을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경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형식을 새로이 규정한다. 결국은 이런 모든 말씀들도 들을 기회가 있는 분들만 들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분이 뭐 하시나? 집에서 다른 교회 인터넷으로 설교 드리면서 예배 드리신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심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신자는 세 속에 세워진 통치자와 세상의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세속의 법과 그 권위조차도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세속의 법과 제도와 통치가 우리의 양심을 거스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변형을 강요하고 성경적인 윤례와 도덕의 규범에 벗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강제할 때 성도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정당하게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속히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교황주의가 제정한 교회법의 부당함. 카톨릭은 교회법이라는 명분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되고 필수적인 예배의 일부라고까지 강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든 법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필수적인 예배다. 이렇게 같이 도는 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방식을 자기들이 정한 것이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변형된 어떤 형태들조차도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우기듯이 카톨릭은 많은 법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영혼들을 붙잡는 올무로 삼고 있다고 칼빈이 이것을 지적을 하죠. 칼빈은 자격이 없는 거짓된 감독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르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아가서 법을 제정하는 권세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감독들은 자기들이 주께로부터 신령한 입법자로 지명을 받았고 따라서 교회를 다스리는 일이 자기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구실 삼아서 계속 교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고 양심의 그 짐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명령하고 제정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이중적, 하나님도 대적하고 교회도 대적하는 이중적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권위를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위를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만약 참된 감독이라면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만큼이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는데 정당하게 필요한 만큼만의 권위를 사용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정상적인 감독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목자적 공권을 행할 때 목회자나 당회가 그러한 권한을 행할 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분명히 필요한 만큼 사용할 때 그걸 교회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 월권이라는 거예요. 월권. 하나님의 법을 교회에서 바로 세우고자 함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넘어서 그것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합리화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라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올바르고 정당하게 행사해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고 진리의 가치를 수호해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분명히 높이고 모두가 그것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교회에게 주어진 권징과 치리의 권위를 반드시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성경이 주신 권위 아래서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장로님이 계속 목사님의 일탈에 대해서 어떤 재정을 올바르지 않게 사용하거나 어떤 성경적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계속 당해서 그 부분을 목사님께 말씀드리면서 시정하셔야 되고 고치셔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이 그 장로를 교회에서 쫓아내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면. 그것은 교회의 법을 초월해서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또 교회의 젊은 집사님들이 꼰대 당회원들, 당회를 해산시켜버리고 운영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이제는 옛날 당회 뭐 이런 체제 다 없애버리고 젊은 집사들이 운영위원회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당회원들 다 사표내고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미친 짓거리들을 한단 말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응? 미친 짓거리들을. 그럼 지들 마음대로 그런 교회를 세우든가 그러면요. 응? 하나님 인정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지만. 그런 짓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올바르게 정당하게 행사해서 다시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고 진리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 삶의 규범과 원칙으로서의 성경의 권위를 분명히 높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견책하고 교훈하고 때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달라져도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이 본질을 놓아버리면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요즘 사람들이 이런 것을 받아들일까?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죠. 신자는 받아들여요. 신자는 성도가 아닌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따가운 견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나? 목사한테.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꿀꺽 받아먹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의 양약이 된다. 이게 내가 살 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교정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된다. 그 길을 찾는다고요. 그런 걸 못 듣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가는 거예요.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어? 참 여러분, 이 우리의 시대가 이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벗어난 권위를 여러분들에게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추구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것을 문제 삼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목사에게 앞으로 당회에게 부여한 모든 권한을 저는 반드시 행사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의 올바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주일날 임의대로 몇 달 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이런 성도들 조만간에 권징하고 치리할 겁니다. 이 교회에서 제명시킬 겁니다. 성경이 교회의 권한은 교회의 목회자와 당회에게 부여한 모든 권징과 치리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젊은 지체들 가운데 몰랐다는 이유로 혼전 순교를 범한다. 반드시 치리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잠자리를 같이 했다. 반드시 치리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건데. 부패한 로마 카톨릭처럼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입법이 되고 그들 스스로가 어떤 삶의 규범을 제정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해낸 것을 의무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하여금 교회로 그것을 준수하고 복종하게 하는 그런 권위가 그들에게 없다는 거죠. 칼빈이 힘을 줘서 강조하는 것은. 자, 교회의 영적 권위가 성경을 벗어나서 어떤 법과 규범을 만들고 그것을 강제할 수 없다면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있는 목사가, 교회가 그 영적 권위가 성경을 벗어난 어떤 법과 규범을 만들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지키라고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성도는 반드시 주일날 교회에 와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목사의 모든 공적 가르침에 순종하고 교회 성도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연합을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의 지켜야 될 규범과 도리입니다. 근데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몇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성도와의 교제를 다 단절해버리고 모든 교회 공적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 잘못됐고 틀렸고 목사가 이중인격자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옳다고 믿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주장과 어떤 이유로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합당한 권위에 도전을 하거나 이에 거부를 하고 임으로 교회를 이탈하거나 교회를 멸시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성도님들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교회가 절대로 권징 치리 같은 거 못해요. 심지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것도 어려워요. 엊그제 신문에 났죠.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죄를 설교하면 교회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라. 신문에 기사로 났잖아요. 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성경을 벗어나서 그 무엇도 주장하거나 어떤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라고 성도에게 강제할 수 없듯이 성도 여러분 역시 성경을 벗어난 어떤 개인이 주장하는 바를 그 이유 때문에 자기의 그랬던 행동을 교회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올바로 성경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권징과 치리를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의 지엄함을 가르치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다스림은 오직 하나님의 대권임. 하나님께서는 율법 속에 성도의 선한 삶을 위한 완전한 규범에 적용될 모든 내용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여기에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덧붙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먼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인도자로 인정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이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 합당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에 우리 자신만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피차의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건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의 권위와 법으로 우리를 다스릴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에서도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구절들은 삶과 죽음을 좌우하는 권세가 그 누구도 아니라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어느 누구도 감히 이러한 권세를 스스로 취할 수 없다고 엄중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교리의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지체를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합니까? 어느 누구도 그러한 권세를 스스로 취할 수 없다고 칼빈이 분명히 일갈하잖아요. 하나님만이 홀로 구원하시고 멸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그분이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것이다. 깨닫게 할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양심으로 그를 깨워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는 거죠. 왜 성도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신학적으로 옳음과 그름을 가지고 분쟁과 쟁투를 일삼는 일들을 행하느냐 이거죠. 누구에게 그러한 권위를 부여받았고 누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돌아볼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라 하는 자들이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을 판단하고 그 같은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시험에 들고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이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그 내 마음에 드는 이상적인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재판장이시고 그분이 입법자이시고 그분이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역시 목자들에게 그들의 직분에 대해서 이르기를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에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료해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정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맡기운 자들이란 하나님께서 목양하도록 보내주신 성도님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양을 치는 목자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기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자들의 그릇된 권위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 역시 성경의 권위와 그 가르침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가르침을 받는 자 역시 성경의 권위와 그 질서와 법을 넘어서 자기를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리의 법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권위를 올바로 행사하는 교회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예물로 자기가 생각하는 고집과 주장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할 때 교회에게 아픔과 근심을 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교회와 목사와 성도도 그리고 세상도 세상의 통치자와 모든 권세자들조차도 여러분 법을 무너뜨리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신문지상을 통해 보시듯이 법을 무너뜨리는, 법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일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뭐, 국회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 이제 법을 우습게 여기는,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른들을 다 꼰대라고 취급을 하고, 어른들의 얘기는 무조건 거부하고, 그냥 안 듣는 게 정상인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고집과 주장대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을 지키고 이런 게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이게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아니라 그 순종을 하면 그 뭔가 모자라는 사람처럼 이렇게 간주하려고 하는 이런 풍토들. 칼빈은 로마 교회의 모든 그릇된 권위주의를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그것의 비성경적인 부분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칼빈이 이 시대에 살아있다면 이제는 이 개혁된 교회들의 모든 추악한 신앙의 모습들을 이렇게 똑같이 일갈하고 저는 꾸짖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교회개혁을 주도하고 목사들을 계속 교육하는 가운데 이신칭의 교리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많은 당대의 목회자들이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반율법주의적인 그런 흐름으로 가니까 루터가 서둘러서 루터의 대교리 문답집을 작성을 하죠. 거기서 얘기하잖아. 이 돼지 같은 목사들아. 아주 노골적으로 돼지 같은 목사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니들의 탐욕이나 채우고 있는 온통 무법하고 무질서하고 모두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려고 하고 모든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권위주의가 문제가 아니에요. 칼빈이 이 글을 쓸 땐 로마 캐톨릭에 그랬던 하나님의 법을 초월한 교권주의 그것을 질타했지만 사실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지금 누가 교회에서 권위주의를 내서 그 목사 당장 쫓겨나가려고 이제는 권위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탈권위와 몰권위의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권위를 부정하고 부정하다 보니 이제 권위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서 건강한 권위로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교회든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그게 세워지고 다스려져야 되는데 누구도 그걸 행사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행사하는 것을 용납하지도 않고 참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단면입니다. 누구든 바르게 어떤 가치를 진리 위에 세워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설프게 나섰다가 몰매를 맞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이 시대의 정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뭔가 옳은 말을 했는데 그게 분명히 성경적으로는 옳은 말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한 말이고 저들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빗발치듯이 그런 주장을 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을 공격하겠죠. 응?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 이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의 정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짓지 못하는 개들이 된 겁니다. 교회와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저 다수가 주장하는 게 법이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에서 사람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그들이 다수가 옳다고 믿는 그 가치에 따라서 세상의 교회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질질 끌려가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가자고 하는 길로. 입 닥쳐, 너희만 구원 있지 않아.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 있어. 너희만 구원 있다고 떠들지 마. 듣기 싫으니까. 입 닥치고 전도하지 마. 예수 천당 불신족. 그 불쾌한,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그 따위 말 하지 마. 다 이렇게 진리의 재갈을 물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알겠소. 우리가 잘못했소. 이제 그런 말 하지 않겠소. 인본주의가 거대한 우상이 되어서 모두 그것에 절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이제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권위에 도전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누구든지 가르치고 판단하고 제 스스로 알아서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누가 이 교회를, 이 나라를, 이 사회를 바로 세울 것입니까? 누가 무너진 이 법을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바로 세울 것입니까? 조금만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해도 위도 없고 아래도 없어져 버리는 이런 시대.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제는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디 하나님의 법을 지키십시오. 신자들부터 하나님께서 많이 홀로 재판장이시고 입법자이시고 통치자 되심을 알아 겸손히 그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그 도에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아름다운 신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게 그지없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을, 신앙의 모습들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부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든지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부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이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해 주시든지 이대로 그냥 뜨뜻 미지근하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강력한 찔림에 모두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회개하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반복되는 추악의 역사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세운 권위들도 그 권위의 본래의 자리를 찾아서 권위주의가 되지도 말고 탈 권위를 용인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복원할 수 있도록 그게 주의 뜻이면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바꾸시고 그게 주의 뜻이 아니면 우리에게 도래한 모든 심판을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이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이 뭐예요?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죽여야 저 적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무너뜨려야 진리가 서는 거예요. 진리든 비진리든 같이 가면 되지 않소. 같이 윈윈하면 되지 않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비진리는 진리의 공격을 받아서 패퇴됐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의 정체를 진리를 통해 폭로되면서 역사 속에서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진리의 논쟁 자체가 소멸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진리 전쟁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